스포츠 이슈를 전문가가 아닌 스포츠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의 눈과 입으로 풀어봅니다.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무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경원입니다. 오늘도 관일씨, 현규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규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뭐였지?
라고서인데.
한 주 동안 뭐였지?
저는 어제, 네. 어제도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지금도 갔다 왔지만, 어제 화성종합경기장을 갔어요. 아르바이트로. 네. 그래서 뭐 설치를 했는데, 바리게이트를 설치를 했어요.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좀 짜증났지만. 근데 누구 팬사인회를 한대요. 네. 그래서, 혹시 아이유인가? 싶어가지고. 아, 내가 아이유면
약간 뇌내망상류.
괜찮겠다 싶었는데,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이 어제 네. 그 오픈 트레이닝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덕분에 축구 국가대표팀 훈련하는 걸 좀 보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여중 여고생들한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 얼마 전, 그 아시안컵 할 때 공항에서 찍힌 사진 봤는데, 네. 거기서도 다 손흥민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 같이 막 사진 찍는 사람이 있는데.
손흥민이 잘생겼나요?
잘생겼죠.
아, 그래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해.
완전 훈남이고 귀여운.
웃음이
스타일이죠.
귀여워서 그런가?
근데 네. 더 웃긴 건 옆에서 차두리가 되게 흐뭇하게 보여.
진짜 삼촌인 것 같아.
아들 보듯이.
그냥 일반인 치고도 손흥민이 훈남인가?
제 생각인데.
훈남이죠.
아, 그런가? 아, 그리고 네. 원래 인기 있었던 뭐 기성용이나 거울을... 부자철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 나 말고.
다 품절이 돼서 그래.
아, 맞아요.
부자철 이런
맞아요.
사람들 다 품절이 됐으니까 그렇구나.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손흥민이 걸린 거야.
부자철도 품절이 됐나요?
네.
아, 그렇구나.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네. 기성용 선수도 그렇죠. 갔기 때문에 누나들과 동생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오빠 부대더라고요. 진짜 중고생들이 막 정말 막 뭐 홍민 오빠 막 이러는데
부럽다. 다 가졌어.
또 어제 보면서 참 놀라웠고 아 이럴 거면 나도 축구를 한번 해볼 걸.
이미 늦었죠.
28이면 좀 늦었나요?
찰리 오스틴? 한국의 찰리 오스틴이 되나?
한번 해봐야겠네.
알바로 벽돌 나르면서
고시분들이 빠를 것 같은데
네, 힘든 길이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이슈 스포츠를 쉽다 29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박주호 선수가 새롭게 둥지를 틀었습니다. 각각 토트넘과 도르트문트로 이적했죠. 이 두 선수 언제쯤 경기에서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1부 주제는 손흥민 박주호 이적 주전을 확보하라입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이적이었고요.
깜짝 놀랐죠. 깜짝. 네. 인테르 팬으로서도 되게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왜 인테르 팬으로서 놀란 거예요?
아, 왜냐면 인테르가 라멜라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네네.
그러니까 아, 맞아요. 네. 그
약간 연계가 돼 있었죠.
네. 결국 풀려가지고.
우선 이적 조건을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무려 400억가량으로 네. 알려져 있고요. 그거 거의 최고입니다.
네, 맞아요. 최고.
아시아에서는 뭐 독보적인
최고고요. 네. 네.
그럼요.
토트넘 전체 구단에서도 전체 3위예요. 네. 대단히 높은 많은 이적료를 받았고요. 계약 기간은 5년입니다. 네. 박주호 선수는 이적료 47억, 계약 기간 3년이고요. 두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적을 한 팀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토트넘과 도르트문트 어떤 팀인지 약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토트넘은 이제 이영표 선수가 가장 뛰었어가지고 네. 한국 팬들이 기억을 많이 하는데요. 영국 런던 북부 지역을 연고지로 삼고 있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팀입니다. 네. 구장은 이제 화이트 하트 레인. 네. 나름 유명한 구장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1950, 51, 1960, 61 시즌에 리그 정상에 올랐고 FA컵은 61년, 62년, 67년 세 차례 우승을 했네요. 네. 황금기가 한 50년 지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다시 돌아올만 하지 않나요?
50년 지났네요. 네. 지난 시즌에 5등을 했고요. 네. 이번 시즌은 지금 3무 1패죠.
네, 1승도 네. 못했어요.
조금 안 좋네요.
이 팀이 유명한 게 챔스를 못 가기로 유명한
챔스를 어느 정도로 못 가는지를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원래 챔피언스 리그라는 건 4위까지 나가는 게 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네가 4위를 한 거예요.
네. 2011년 12 시즌에
4위를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해 버린 거야.
네. 리그 6등하고
그러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한테는 챔피언스 리그 다음 시즌 티켓을 주는 걸로 네. 되어 있거든요.
자동 출전이죠.
그게 리버풀 때문에 바뀐 거예요. 네. 옛날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했을 때 리그 4위를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또 떨어져서 4위하고도 못 갔어. 정말
슬프다.
네, 정말 슬프죠.
네, 이어서
네, 도르트문트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르트문트는 독일 베스트팔렌을 연구로 하고 있고요. 95, 96, 2002년에 분데스리가 우승하고 97년 챔스 우승. 이 팀은 한 15년 정도 지났네요.
네.
지난 시즌은 7등을 했고요. 이번 시즌은 진짜 잘하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미친 듯이 골 넣으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현재 지금 리그 1위입니다.
네. 미넨이랑 뭐 골득실을 앞서서 지금 1위죠.
네, 그렇죠. 네. 뭐 도르트문트는 근데 우승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지는 오래됐지만 네. 그래도 불과 2년 됐나요?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했던
네.
거는
네, 그렇죠. 네.
그때 뭐 네.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열풍이었는데 열풍, 클럽 열풍.
네.
리그에서도 우승을 그래도 심심찮게 했어요.
그렇죠. 네. 뭐 한 번씩
독주를 또 꺾었고 한 4, 5년 전에.
그래서 얘네 때문에 또 미넨이 분노의 영입을 또 해서
아, 네, 그렇죠.
미넨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무기예요, 어떻게 보면.
한 3주 됐나요? 그 방송을 하면서 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뭐 레버쿠젠에서 뭐 확고부동할 것이다.
그렇죠.
출전할 것이다 했는데 네. 이 아니었어. 얘기하고 한 2, 3주 만에 팀으로 옮겼습니다.
네네.
추가 공시라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저를 잘 몰라서.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했던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슈미트 감독이 네. 그러니까 레버쿠젠의 슈미트 감독이 손흥민을 좀 이상하게 쓴다.
아, 맞아요.
이상하게 공격형 네. 미드필더처럼 쓰고 수비 가담을 시키고
이상하게 네. 계속 내리고.
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그런 내용이 손흥민이 이적하게 결심하게 만든 주요 원인인 것 같더라고요.
손웅정 씨.
네. 그러니까 슈미트 감독이 역습을 되게 즐겨 쓰는 감독이에요. 네. 어느 정도냐면 총 득점의 80%가 역습으로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근데 손흥민 선수를 애초에 레버쿠젠이 데려갈 때도 그 역습에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갔었고
네.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손흥민한테 했는데 막상 기용은 그렇게 안 하고 역습의 중심을 벨라라비한테 옮겨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놓고 말을 했다잖아요. 손흥민한테 너 무조건 패스 벨라라비한테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 역습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네.
그것도 슈미트 감독이 수비 가담을 시키는 바람에 못 들어가게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의 장기를 제대로 못 펼치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팀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된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레버쿠젠에서 좀 팔려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네. 올라갔을 때 팔아야지.
아니 근데
또 팔았으니까.
3천만 유로면 진짜 팔아야지.
네. 근데 이렇게 그 이적에 대한 얘기 없이 루머도 거의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조용하게 이적이
그 레버쿠젠이 작정하고 조용히 판 거예요.
아 그런가요?
제가
선수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않나요? 이런
제가 이거에 있음. 대해서 말을 하려고 안 그래도 했었는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냐면 이게 처음에 축구 팬들 사이에서나 언론에서 약간 손흥민이 뒤통수 친 것 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하필 또 차라노글루가 네. 약간 좀 오해 살만한 말을 했죠.
아 근데 그 차라노글루는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근데
레버쿠젠에서
안 알려줬으니까. 예, 예.
이게 정황이 뒤통수를 쳤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토트넘에 갔을 때 처음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네.
애초에 구단 동의가 없이 메디컬 테스트를 다른 팀에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레버쿠젠은 이미 손흥민을 팔기 전에 그 메흐메디 선수를 이미 영입을 했어요.
네.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그렇죠. 오피셜이 동시에 나서 그렇지 영입은 뭐
공식적으로 휴가를 받아갔죠.
네. 네.
그리고 차라노글루가 약간 섭섭하다고 했던 이유는 아예 손흥민한테 다른 선수들한테 비밀로 해라라고 당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튄 게 아니다.
네, 그렇죠.
대놓고 뒤통수는 아니다.
이건 절대 아니고
뒤통수면은 뭐 설견처럼
그치, 그 정도
CF
돼야지.
다 줘놓고 뭐
이천수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해야 뒤통수지.
오히려 슈미트가 조금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적 그 뭐 협상이 다 끝났는데도 나는 손흥민 파는 거 몰랐다. 나도 모르게 진행이 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예요, 이건.
알았을 거예요. 선수 본인도 분명히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적을 추진했을 거고.
그리고 보드진이 감독한테 상의를 없이 주축 선수를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완전 주축인데.
정말 몰랐다면 그 감독 자리가 더 위태한 상황이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리고 토트넘의 그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고
네.
3라운드 전까지 영입을 해달라고 처음에 계속 쫄랐대요. 물론 조금 늦게 오긴 했지만. 네.
그 사우샘튼에 있을 때도 영입을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네. 비공식적이지만. 네.
하지만 사우샘튼은 너무 아니고 너무 아니었고.
토트넘 네. 구단 특성상 이제 구단주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데 네. 레비 구단주도 되게 많이 원했다 그래요.
네. 네.
작년에도 토트넘이 한번 찔렀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보다 한 30억 덜 불렀다가 네. 까이고 네. 이번에 400억 정도로 데려왔다고.
400억이면 굉장히 큰 액수인데.
네.
이게 그 손흥민 선수 능력에 비해서 네. 좀 과대평가됐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3천만 유로라는 가격표가 붙었는데 이게 손흥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보여준 게 사실 3천만 유로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챔스에서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분데스리가에서 득점 랭킹 순위에 이렇게 높은 순위에 올랐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번에 뭐 이적했던 뭐 케빈 데브라이너나 네. 아니면 뭐 로벤 리베리 같은 이런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급도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거기다가 군대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 네.
박항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주에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오버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토트넘이 얼마나 많이 원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긴 해서 뭐. 공 다루는 게 그렇게 세련되지는 않고 뭐 세밀함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리고 네 빠르고 폭발력 있고 네
근데 이정료는 그런 게 포함되니까요 네. 발전 가능성도
근데 손흥민을 제가 보았을 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요 얘는 어떻게 키우는지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도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네,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왜냐하면 그 슈팅력이라는 거는 정말 타고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키울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제가 봤을 때 슈팅력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월드 클래스예요. 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그동안 손흥민 선수는 여러 차례 이적설이 나왔습니다. 뭐
그랬죠,
리버풀도 그렇죠. 그렇고 네. 사실
도르트문트가 제일 데려가고 싶었겠지.
네, 그렇기도 하고.
네.
팀으로만 보면 어떠십니까? 토트넘으로 갔다는 거에.
저는 토트넘 정도면
이전 이적설과 비교해서
굉장히 잘 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면 굉장히 잘 갔다.
막말로 개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네. 오히려 손흥민은 분데스리가보다는 EPL에 더 잘 맞을 거예요.
아,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원래 좀 템포를 빠른 축구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 선수예요. 역습형 선수로. 근데 아무래도 템포가 EPL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좀 더 손흥민이랑 잘 맞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는 EPL 자체가 분데스리가보다 공간이 좀 더 많이 나요. 분데스리가 축구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재미없어요. 굉장히 좀 정적이고 굉장히 좀 수비 위주로 약간 압박하면서 약간 축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EPL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공간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한테 좀 유리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래서 EPL로 간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EPL에서 어느 정도는 강팀이잖아요. 근데 그 위로 갔었을 때는 제가 손흥민이 확실하게 주전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장담을 못할 것 같은데 토트넘 정도면 저는 충분히 주전급으로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당히 강팀이고 이름 있는데 뭐 주전 경쟁도 할 수 있는 팀이다.
네, 그리고 리그도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국민 구단이 될 거예요. 한국인이면 제발 토트넘 합시다.
그래서 제안토 얘기 나오잖아요, 제안토.
제발 한국인이면 토트넘 합시다.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 네. 그 SNS에도 제안토 올라왔어요.
제안토. 이게 뭐 EPL 스타일에 맞는다는 게 뭐 네. 손흥민만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타 리그에서 넘어왔을 때 좀 고전을 많이 하잖아요.
네.
탈압박이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데 손흥민은 일단은 잡아놓고 보면 무조건 앞을 본단 말이에요. 절대 뒤를 보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앞을 보고 준다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한 번 더 치고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EPL은 잡아 끄니까
네.
네, 굉장히 개인 대 개인 싸움으로 보면 거칠고 그래서 카카오가 망해서
망했다고 표현하시나요?
망했죠.
네, 망했죠.
개망했지.
개망했죠. 카카오가 뭐 독일 씹어먹고 넘어왔는데 개망했죠.
맞아.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본인이 피지컬이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감당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일단 EPL 축구가 훨씬 더 재밌고
네.
맞아요.
본인이 적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럽 3분도 토트넘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위럽 3분 한 3년 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땅을 치고 해야겠는데 오뚜기에서
그건 잘 모르겠고 LG가 좀 땅을 치고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사실 최대 피해자는 JTBC입니다.
그렇죠. JTBC죠. 왜냐하면
그렇네.
박주호도 박주전이었던 팀에서 네. 주전이 안 보이는 팀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네. 네.
로테이션일 것 같은 팀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아마 주구장창 JTBC로 홍정호 경기를 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홉 곡 경기만 미친 듯이 나오지 않을까 네. 구자철도 갖고
결국 2패만 보겠네요.
네.
박주호 선수 경우에는 47억에 네. 계약이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조금 의외긴 했습니다만 계속 이야기는 있었어요. 이전에
뭐 그냥 감독이 끌어간 거죠. 뭐.
감독이 끌어간 거고 제가 이 얘기도 방송에서 한 적 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네.
박주호 아마 도르트문트 갈 거라.
아, 예, 그 얘기했었죠.
왜냐하면 투엘 감독이 워낙 네네. 좋아했던 감독이고
애제자하고
또 워낙에 멀티성 자원이기 때문에 부상자가 좀 많은 도르트문트에서 어떻게 보면 좋은 자원일 수 있다
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딱 그 얘기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그 이유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데려갔고 작년에 도르트문트가 수비 미들진 할 거 없이 정말 줄부상에 시달렸잖아요. 그거를 아마 대비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당장에 저는 약간 극단적이지만 당장에 진짜 한 2-3주 내에 균도관 부상당해서 박주호가 주전 뛸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그 모르는 일이에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 작년 도르트문트 팬들 같은 경우에는 환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럼요.
진짜 작년은 팀이 망하면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뭐 강등권을 못 가지니까. 네.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랑 또 박주호 선수 모두 주전 경쟁으로 바빠질 것 같은데요. 네, 두 선수 경쟁자로는 누가 있을까요?
우선 손흥민 선수를 살펴보면 라멜라 선수 이적을 안 했기 때문에
에릭 라멜라
라멜라가 우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까요? 뭐 우선 샤들리 선수 있고요.
네.
그리고 타운젠드도 있고.
네.
좀 유망주급으로 본다면 은지 선수도 있습니다.
네.
중앙으로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은 뭐 크리스찬 에릭센 같은 선수도
네.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부상이지만 뭐 덴벨레 선수도 복귀하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덴벨레랑 경쟁하는 거 네. 너무 슬프잖아.
포지션도
더 슬픈
안 맞을 것 같고.
아론 레논도 있습니다. 아이고. 돌아왔죠.
레논 아직 있어요 토트넘에?
레논이 임대 갔다가 오신 다시 복귀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아,
원래 이 선수가 토트넘에 한 5-6년 가까이 7번을 달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토트넘의 월콧
네 그렇죠 토트넘의 월콧
아니야 아스날의 레논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어 월콧이
둘이 도친개친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게임 비디오 게임 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네.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겹치는 건 샤들리 아니에요
샤들리죠
샤들리 네.
왜냐하면 스타일이 둘이 너무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아요
득점력 있는 윙어인데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샤들리는 요즘에 폼이 너무 안 좋고요.
그렇죠.
또 우선 손흥민을 사온 돈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써야 돼요.
초반에는 샤들리보다는 손흥민이 더 중용되지 않을까. 샤들리가 지금 완전히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탯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못하는데 이상하게 어시스트가 되고 골이 들어가는 스타일.
작년 기록만 놓고 보면 샤들리랑 손흥민이랑 공격 포인트가 거의 동일해요.
11골. 네. 뭐 어시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네. 네 거의 동일한
네.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축구는 네. 그거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야구보다. 네.
그렇죠.
경기 내용 자체는 뭐 샤들리가 뭐 옷이 좀 많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네.
라멜라 선수는 어쨌든 뭐 잔류를 했습니다만
네.
토트넘에 있다면 이 선수도 뭐 팀에서 안 쓸 수는 없어요. 손흥민보다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얘는 샤들리보다 더 못하는데.
원래 라멜라를 그 다니엘 레비라는 토트넘 구단주가 이적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처음에 다니엘 레비 구단주가 그 라멜라를 2천만 유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팀들이 인테르, 그 다음에 유벤투스, 로마였어요.
세리에에서.
근데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세 팀이.
그쵸.
어라 팔리겠네 싶었더니 갑자기 2,500만 유로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벤투스하고 그 AS 로마는 빠진 거예요. 인테르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인테르가 우리밖에 안 남았잖아.
네.
그래서 야 그러면은 먼저 임대로 빌려주고 돈은 다음에 줄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테르는 장부상의 이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야 우리 손흥민을 비싸게 샀으니까 너네 2,700만 유로 내놔야 되겠다. 돈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양아치네.
그래서 인테르가 발을 뺐어요.
네.
그래서 어저께가 이적 시장 마지막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마르세유 임대까지 갔거든요. 직전까지
네.
갔어요. 마르세유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포체티노 감독이 잡았다고 합니다. 얘는 남겨달라.
포체티노 감독이.
네,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우선 그래서 잡힌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아마 마르세유 갔었을 거예요. 임대로. 네.
감독에 의해서 잡혔으면 어쨌든 뭐 기회는 좀 받긴 받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근데 네. 이 선수 기록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라멜라요?
네, 작년 시즌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 선수 공격수라고 보면 되겠잖아요. 네. 공격수인데 경기당 태클이 3개입니다.
어.
네. 그리고 인터셉트가 1.7개고요.
네.
그다음에 클리어링이 0.4개고 그다음에 슛이나 크로스나 패스를 이제 막아내는 거 블로킹한 게 총 1.3개로 1.3개로 네. 수비적인 스탯이 총 경기 평균이 한 경기에서 6.3개를 해요.
뭐 하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수비형 선수라고 불리는 코케 선수보다 더 높아요. 이 스탯 자체가
왜 공격수로 전방 압박이
좋다는
거야?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레버쿠젠이 엄청 심하게 압박을 쓰잖아요. 근데 작년에 레버쿠젠에서 벨라라비가 3.7개였고요. 손흥민은 3.8개였어요. 그러니까 두 배를 거의 두 배 가까이를 더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근데 공격은 안 좋아요. 드리블이 경기당 평균 드리블이 2.2개거든요.
네.
근데 드리블 하다가 공 뺏기는 게 5.1개예요.
뭐
이게 공격수입니다, 이게.
스탯 되게 이상하다. 네.
그러니 수비형 공격수인가요? 뭐 박지성처럼?
그러니까 수비형 윙어?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못 한다는 뜻이에요.
네, 저 말을 길게 하셨는데 네. 진짜 못 해요.
스탯으로 저는 이제
작년
말씀을
진짜 말아먹었어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었어요. 이 네. 이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말이 되게 길어졌지만 라멜라는 아마 손흥민의 라이벌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손흥민이 우위에 있다.
네. 라멜라보단 타운젠트가 더 타운젠트. 위에 있죠. 라멜라가 지난 시즌 말아먹는 바람에 타운젠트로 먹고 살았거든요, 사실.
사실 타운젠트는 교체돼서 나오면 날카로운 모습을 뭐 가끔씩 보여줍니다.
네,
사실 되게 신기한 선수예요. 슈팅도 잘 때리고. 네.
근데 딱 교체용이죠.
네.
딱 그 나 그 용이 되죠. 딱 후반용.
딱 제가 봤을 땐 이브리그용. 딱 딱 QPR용.
QPR용.
타랍이랑 똑같아.
실제로도 뛰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주호 선수 한번 볼까요? 네. 왼쪽 풀백 경우에는 이 마르셀 수멜처랑 또 에릭 두름 선수랑 경쟁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미드필더에서는 권도강과 또 스벤 벤더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름값으로 보면 손흥민 선수보다
그렇죠.
더 좀 암담합니다.
우선은
어떻게 써야 되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박주호를 도르트문트가 데려가는 이유는 멀티성 때문이에요.
네.
풀백과 중미가 다 가능한 선수인데 작년에 그 도르트문트에서 그 케빈 그로스크로이츠 이름도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케빈 그로스크로이츠.
네.
이 선수가 작년에 딱 이 롤을 맡았어요.
네.
이게 풀백이 비면 풀백으로 가고 중미가 비면 중미로 가고 했는데
네.
이 선수 이번에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합니다.
네.
아마 이적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적설 돌고 있는데 원래 터키는 일주일 정도가 더 길거든요. 이적 시장이. 그래서 아마 이적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선수의 역할을 박주호 선수가 대신할 것 같다.
아마도 맡을 것 같고요. 애초에 제가 봤을 때 슈멜처 선수는 못 밀어요.
네.
이 선수는 워낙에 잘하는 선수인데다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름을.
마르셀 슈멜처라고.
부동의 국가대표인데.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원래 왼쪽 공격수 출신이라서 공격력도 좋은 편이고요.
네.
또 제가 봤을 때 박주호는 슈멜처의 백업으로 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뭐 에릭 두름이라는 선수도 요즘에 뭐 라이벌이라고 나오지만 이 에릭 두름이 원래 오른발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오른발잡이라서 이번에 두름을 오른쪽 풀백으로 옮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풀백 백업으로 박주호를 산 느낌이에요. 네.
왼쪽은 그렇다 치지만
네.
미드필더는 더 못 밀 것 같아요.
긴도관.
이게 부상이 없으면 못 밀죠.
네, 정말 네. 긴도관과 스벤벤더죠.
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옵션이기는 해요.
그럼요.
네, 있어야 되는 선수고
그래요.
뭐 한 시즌 주전 한 명으로 분명히 다 소화 못할 거고
맞아요.
그렇게 부상 악령에 시달린 구단이 그런 쿠션 하나 둘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긴도관이 또 작년에 부상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네.
약간 야구로 네. 치면 박기남 같은 역할이네요.
아 진짜 좋은 비유다.
약간 뭐 어디든
진짜
두 선수 주전 경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도 리그를 옮겼기 때문에 무난히 적응을 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약간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난히 적응한다고 장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아 손흥민?
네.
손흥민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진짜 적응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왜냐면 쓰는 언어 자체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잉글랜드 가서 고전하는 선수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페인이나 아니면 독일에서 같은 데서 뛰던 선수들이 적응하는 게 날씨가 안 좋아서.
아, 네.
네, 날씨가 우중충한 게 많아서.
경기를 그거... 보면 뭐 해쨍쨍한데 갑자기 뭐 선수들 비 맞고 뭐
네,
이러죠.
네, 날씨 최악이라고.
그래서 약간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빨리 적응을 해야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발 올림픽 때 동메달 땁시다. 제발.
몸값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네. 그 군대 가고 안 가고.
그러니까요. 사실 손흥민 선수 정도면. 네. 저는 뭐 군대 갔다 왔습니다만 다들 갔다 오셨죠, 참.
네, 네. 뭐
이 선수는
갔다 했죠. 네.
안 보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면 그냥 하루씩 하자.
아니 이 선수가 어차피 군대 가도 축구한단 말이에요. 네. 뭐 경찰청이나 뭐 상주 갈 건데. 네. 어차피
예비군 6시간씩만 더 합시다.
그래요.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와 박주호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구자철 선수도 팀을 옮겼어요.
그렇죠.
옮겼다기보다는 뭐 왠지
돌아갔죠.
돌아간 느낌이야.
제 고향 팀으로 간 거지 뭐.
아우크스부르크로 옮겼습니다.
그 네. 거기 뭐 보드진에 한국계가 있나요? 왜 이렇게 한국인을 사랑하지?
터가 좋은가 봐. 네. 한인촌이 있나?
그러니까 한인촌. 이상해. 한국만 선수만 가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우크스는
뭐 이미 약간... 두 명의 선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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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원, 네. 홍정호.
네. 근데 구자철 선수까지
그러니까.
갔고.
그러니까 세 명이 한 팀에서 완전 이적으로 튀는 경우가. 유럽 리그에서 네. 없지 않았어요?
유럽 리그에서도 없고 아마 아시아 전체를 봐도 네, 특정 국가의 세 명이 네. 한 팀에서 뛰는 거는 뭐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뭐 어쨌든 뭐 잘 된 일입니다. 사실 한국인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 중화권 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압박 없이 편하게 또 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네. 표정 좋더라고요. 외적해서 티셔츠 들고 있는데 표정이 너무 좋아.
그렇지.
사실 처음이 아니니까요.
네.
나 집에 왔어 이런 기분.
2011-2012 시즌 하반기에 갔었는데
네.
그 당시에 15경기에서 5골 2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렇지. 그때 볼프스부르크에서 완전히 망하고 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었죠.
네.
네.
아마 아우크스부르크도 이때 기억이 좀 강하게 남아서 구자철 선수를 좀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네.
궁합이 맞는 팀은 어떤 선수나 다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동원한테도 기회를 줬는데 구자철 정도면 충분히 줄만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보드진에 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거나 분명히 누가 있을 거야. 아, 지동원 네. 기회 주는 거 보면.
저희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네. 같은 경기를 뛸 일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있죠.
그렇죠. 네. 당장 수완지 토트넘 만나면 뭐
아니 같은 팀에서
같은 팀 같은, 네. 팀에서? 같은 팀에서
아 그 분명히 있죠. 홍정원은 무조건 주전이니까
제가 봤을 때 세 명 다 나올 수 있어요.
네. 아 세 명 다 나올 수 있나요?
한 번에 그럴 수 있어요.
지동원 선발 구자철 선발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근데 구자철 홍정원은 같이 선발로는 많이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선발로 정말 많이 나올 거고 지동원까지 나오면
정말 이렇게 붙박이고
네. 네. 네 그러면 1선 2선 최후반까지 해서
불만
기대가
나겠다.
되네요 네. 진짜
센터 라인이 다 한국인이네요. 그러면 네. 만약 지동원이 원톱으로 나온다면
그러려면 초반 75분쯤 돼야겠지만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JTBC 이득이네.
아 그러네요. 그거 하나만 진짜 붙잡고 있겠다.
지금까지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 29화 1부에서는 손흥민, 박주호 그리고 구자철 선수의 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세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손흥민 선수와 정말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손흥민 선수 또 기성용 선수 맞붙는 경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네. 그거 이영표 박지성 선수한테 그거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아, 또, 손을 어떻게 잡는지.
손을 어떻게 잡냐.
손 잡는 각도.
카메라를 어떻게 쳐다볼지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네. 또 그런 감동의 모습이 또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7시에 야구가 아닌 농구 이슈입니다. 네, 농구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스포츠 팬들이 스포츠를 제대로 씹고 맛볼 때까지 주간 이슈 스포츠를 씹다는 계속됩니다.